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네. 또 다른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인사드린 내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신대원 시절에 공부했던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아내와 같이 있을 틈이 없는 남편은 자녀와 같이 지낼 시간이 없는 어버이는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자식은 교인들과 함께 지낼 겨를이 없는 교역자는 제자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선생은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교역자, 좋은 선생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네. 아멘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사실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민수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피조물과 함께하기 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만져지심이 느껴지는 말씀이 민수기 곳곳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요, 시내산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이고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이동을 시작하여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여정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면요,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이끄심을 보게 하는 구절구절들이 민수기의 내용에 중간중간에 배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민수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도 알고 있으신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섬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아갈 인원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는, 네, 그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과 2장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는 죽고 광야 2세대를 다시 셈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에서부터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에 앞서서 오합지졸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같이 20세 이상의 인원들을 세워서 군대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야겠다, 소위 국방부를 출현시키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장, 2장 그리고 26장의 내용과는 또 다르게 3장, 4장에 또 레위인들을 세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인구조사는 다르게 계수하십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아이부터 계수에 넣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훈련하고 종신토록 성막에서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계수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에서 보면요, 성막 완성과 함께 봉헌예물, 감사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막이 완성된 기록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출애굽기 40장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구 조사하는 그 언젠가에 성막 완성 감사의 물을 드린 사실을 모세가 추가해서 삽입한 내용이 민수기 7장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막이라는 초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 자손들의 헌신 예배입니다. 민수기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타난 레위인의 위임식의 내용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서 구름 기둥이 떠 있었던 출애굽기 맨 마지막 내용이 떠올려지면서 위임식 콘티를 짜주셨던 기억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는 이 레위기라는 법전을 연결해야 되고요. 이 예식도 이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방법을 알아야겠기에 레위기를 통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동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으로 나팔 사인을 정해주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0장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 마이크, 확성기가 없었고요. 스피커도 없었으니까요. 나팔로 사인을 정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요, 온 회중이 해막으로 집결해야 됐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동서남북 그 모퉁이에마다 세 지파씩 나누어서 열두 지파가 진배치를 하였는데요.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년들이 행진하는 이런 상황들을 10장 자리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동해서 머무르는 10장 중반 부분에서 20장에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보면 부엘세바가 있는데요. 그 부엘세바 바로 위쪽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실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언약을 세워주신 이후에 땅을 분명히 주려고 하신 의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요, 창세기를 국민 만들기라고 한다면요, 출애굽기는 성막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예식과 법도 만들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민수기는 땅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직접 밟게 하시고 거닐게 하시고 정탐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입성까지를 순차적으로 밟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 바란 광야에까지 왔고 그래서 정탐하게 된 상황인데 정탐 이후에 정복이 포기된 상황이고 38년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 배경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1장 소두에 나타나듯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즉 다른 말로 바란 광야까지는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닿는 길입니다. 열 하루 길입니다. 그 길을 38년 동안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열두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이후에 40일이 지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 소위 첩보 요원들이 그곳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어떤 보고를 올려드립니까?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팩트,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팩트, 사실을 붙이지만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오늘 읽자는 민수기 13장 28절과 31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실제로 그곳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어 번성했었던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거인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보고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가리켜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하하여 남들보다 열등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메뚜기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러했지만 그들은 사실보다 더 큰 믿음의 눈을 뜰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행진길까지 오게 되었던 상황을 쭉 살펴보면 이런 기적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있을 역사에 기록이 되겠나 싶을 만큼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목도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열심히 뒤쫓고 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큰 동풍으로 인하여서 벽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숨길을 느낄 수 있었고요, 푸르름을 느낄 수 없는 광활한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활한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요, 아직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서 공격하는 아말렉인의 공격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었을 때 이기는 상황으로 역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쉴 수 있는 그들인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끄셨던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여기까지 광야길까지 이끌어내셨건만 단지 정탐꾼들의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그 보고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져 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팩트는 임팩트다라는 광고 카피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진짜 팩트를 보고 임팩트하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상심, 하나님의 실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더 이상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상심하셨으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실망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락이 출애굽기 32장 자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40여일간의 시간들 동안 이야기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애굽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금신상을 만들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엎드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도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중보하였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여호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두 번째 위기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중보 기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9절 말씀 따로따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사죄하심을 기억하며 탄원하고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불평하는 믿음 없는 백성,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우러져서 민수기라는 땅 만들기를 지속하고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줄다리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큰 실망보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이후에 민수기에 전개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죽고요, 우리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 여정은요, 참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팩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라 이야기하고 뭐니뭐니 해도 뭐니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만한 명분이나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웃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살기 편하기에는 기술과 과학의 융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팩트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현실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 약함도, 아니 믿음 없음도 다시 믿음의 무대 위에 올라가게 하는 임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발걸음의 동반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려지더군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땅 만들기 과정 속에서 여전히 믿음 없음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 가운데 움직이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이에서 후자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변화된 것은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여러분을 가시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들의 학교 성적 하위권, 가정의 실직, 연로하신 부모님의 육체적인 한계, 직장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믿음의 땅밟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의 믿음의 땅 밟기로 인하여 영원한 저천국에서의 하늘 밟기로의 여정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